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그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길은 여기에 표현된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바치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씀 속에 있는 바와 같이 자비와 긍휼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두 가지 원리를 가지는데 그것은 순종과 희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신문지상이나 TV에나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저 큰 자랑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해요. 이게 무슨 큰 무슨 신념과 무슨 의지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싫은 건 안 하면서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심이 많다는 건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할 때도 늘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상대방 보고는 자기를 이해해달라는 거죠. 이게 이 세대의 정신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조심해야 되고 아니 반대편에 선해야 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세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이르도록 넉 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바로 순종과 희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희생이라 그래도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당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본분을 지켜라 이겁니다.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큰 일을 맡기면서 나는 왜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킵니까? 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억울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미련한 눈으로 본 탓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손해보게 하시거나 남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뭐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식의 의심이나 회의를 갖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죠? 구원받을 이유도 조건도 자격도 없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죠? 이방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방은 어떻게 받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못났다고 덜 사랑하셨는가요? 우리가 무능하다고 우리를 붙여주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맡은 일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의 실력으로 획득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직분인 줄 기억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랑할 것이요, 또 남이 맡은 일과 다른 사람이 맡은 직분에 대하여 우리는 존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9절부터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 우열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들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보낸 줄을 압니다. 우리는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모두는 다 나눠주기 위한 것이요, 증언하는 것이요, 저들을 살려내기 위한 희생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불공평한 평가와 악행들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산 제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13장에 이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을 바치라, 법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지구와 이 세상을 바꾸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이 세상 역사는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 지구는 뜨거운 불로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가능한 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려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사랑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부를 전복하거나 어떤 사회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힘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신자들과 교회는 영향력을 가질지언정 힘으로 나가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피의 혁명을 이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히 살자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도덕성을 회복하자고 데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시위요,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우리의 우리됨을 분명히 하자는 싸움으로 가지, 악한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악한 자들을 다 쳐부시기 위한 어떤 큰 칼을 드는 것으로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정치 집단입니다. 목사는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 나온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 그 하나하나가 썩는 밀알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데 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신문에서 할 일이요, 텔레비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기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클린턴이 어떻게 될지, 힐러리가 무슨 짓을 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앉아계시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히 산다면 소돔 고모라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거기 의인 1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 능력과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의 증인이 되며 일꾼이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멸망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며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합니다. 왜요? 저들은 교화될 방법도 그리고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모든 것들을 포기했고 끝까지 배도한 자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멀쩡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을 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제 그 도를 넘어섰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 나라가 잘될 구석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같이 불가사의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것도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법대로 순서대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줄 서서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던 친구들이 오면 제일 미치겠는 게 왜 차가 줄대로 안 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끼어들고 밀고 되는 일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래서 넌 미국이 좋으냐? 한국이 더 좋다. 한국은 안 되는 게 없는 사회다. 바쁘면 얼마든지 끼어들어서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으냐? 순 억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왜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지 않고 한 사회가 갖는 어느 사회나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세상이 가지는 부정과 부패와 악한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거룩과 정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무섭고 큰일입니다. 한국 인구 중에 4명 중에 하나가 신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서 있다면 이 사회는 망할 리가 없고 지금같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마땅한 희생 제물로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활함과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아야 될 거라고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성도의 생활은 고달픈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하시고 우리의 온전함으로 바라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썩는 미랄입니다.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세상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혜택도 욕심에 찬 어떤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눠줘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뺏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만이 빛으로, 여러분만이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구원을 증거하며 베풀며 열매 맺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요구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가진 것은 다 우리에겐 쓸모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세상의 것을 탐합니까? 분명히 해둡시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체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졸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 처음에 이 돈 갖고 이민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처음 기준액이 제가 알기로 30만 불이었습니다. 30만 불이면 382,24, 2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하나 팔아도 그 돈은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올렸죠. 캐나다나 호주에서 볼 때 3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만 불로 올렸습니다. 5,8,2,40, 4억 아직도 싸요. 그래서 이민은 왜 갑니까? 가서 놀고 먹으려고 가죠. 그래서 애들은요. 애들 먹고 살고 본국에다가 무슨 빌딩 임대해 준 거 뭐 이렇게 남겨놔서 애들 자자손손 먹고 살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왜 아직도 안 죽나? 이번 크리스마스도 안 죽나? 죽으면 여러분 자식끼리 싸웁니다. 돈 앞에는요. 의리도 신의도 양심도 개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볼 때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자녀는 절대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부모님께 다 해결하라 그럽니다. 돈으로 해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돈 절대 갖고 있죠? 다 헌금하십시오. 헌금하기 아까우시면 그럼 뭐 절간에 갖다 주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땅에 파묻으십시오. 옛날에 땅에 파묻으라 그랬더니 또 나중에 찾아갈 위험이 있었어요. 태우십시오. 그걸로 갖고 놀지도 마십시오. 그 꼴을 애들한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 돈 다 쓸모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거든. 다 갖고 오십시오. 제가 돈 쓰는 거를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폼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그 돈이 가장 시급한 쓰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연말에 테레비 돌릴 때 옷 입고 나와서 돈 넣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신문에 이름 내는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눠야 할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이 맡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맡으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나눠야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가? 본때를 보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알고 성실히 살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십시오. 14장과 15장에 걸쳐서는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3절이 이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자 이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사양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있고 여러분의 권리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한 모든 노력에 비하여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과 애쓴 것이 오히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조롱으로 억울함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여러분이 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주 안에서 마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우리가 마땅히 그 앞에 바쳐야 할 산 제사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요구들이 다 이런 중요한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생활이란 환희와 감격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진흙에 발을 딛지 않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소원하는 일은 뭐든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를 비가 와도 비가 피해서 떨어지게 하고 바람이 불어도 나는 피해서 바람이 가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을 진흙탕을 걸어가듯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 속을 가듯이 실제로 고생하며 애쓰며 눈물 흘리며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맨정신으로 분별하고 애써서 결정해서 가야 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것은 다 하늘로부터 무슨 빛이 비치고 가슴에 불이 붙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듯이 마음에 비치는 어떤 빛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유혹과 협박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의와 갈등과 피곤과 미련함과 나태함과 완악함을 뚫고 주를 향하여 이를 악물고 내 몸을 끌고 가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향하여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되질 않습니다. 주여 오셔서 내 궁뎅이를 코노킥 하듯이 한 번만 차주십시오. 이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한 내 열심이 내 마음의 그 큰 소원을 가지고도 뒷덜미를 잡혀서 죄악에 끌려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끌려가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난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이리 가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배운 게 뭡니까? 붙잡혀 갈 때 아우성을 칠 것이 아니라 울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내 뒷덜미를 잡은 왼수를 박치기를 해갖고 떨궈 놓고 내 발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건 내 본심이 아닙니다. 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는 신앙생활의 승리는 없습니다. 생각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겁니다. 될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이 악에게 지고 유혹에 져서 붙잡혀간 끝이 무엇이었는지 이만큼 살아와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미련함과 그 실패와 그 처절함을 이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결과를 알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자답게 강건하여 지혜로운 자로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모든 핍박에 맞서야 됩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지 않고선 너희는 나를 못 끌어간다. 나는 하늘나라의 문지기가 될지언정 세상의 왕노릇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를 따라 걸어야 하며 주를 편들어 울어야 하며 주와 함께 있기 위하여 모든 희생과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각오하고 감수해야 하는 자리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경험할 것이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승리와 기적을 맛보실 것이요. 모든 이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여생이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놓치는 자 없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사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에게 믿음을 넘겨줄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